저들이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성찬을 하니까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성찬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찬 이걸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 성찬식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로 이룩하실 그 구원을 생각하고 기념하라고 이제 명령하신 의식이에요. 신약 성경에 의식이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성찬 의식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처음에는 질문 형식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성찬식의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럼 그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그러면 언제 누가 행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초창기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행했다고 합니다. 그냥 일요일만 모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뭐 매일 모였다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이제 집에서 떡을 뗐다 그러는데 이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떡이라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간식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간식을 했다는 말이 되니까 좀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빵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이것이 우리에게 간식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빵이라는 말이거든요. loaf, 빵, 한눈에 빵인데 그것을 빵이라고 번역을 해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역시 빵도 뭐 떡이든 빵이든 막 간식에 해당되니까요. 근데 유태인들에게는 빵이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은 빵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그 밑에 난의 주에 성만찬 혹은 그 친교 식사를 가리킨다 하고 이렇게 줄을 달아놨습니다. 초창기 교회에서 성찬을 어떻게 행했냐면 1부에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2부에 이제 따로 성찬식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찬식이라는 것이 식사의 일부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행한 것이 의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잡히시긴 전날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식사를 하셨거든요. 뭐 편리하게 유월절 식사라고 하십시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빵과 잔을 이렇게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혹은 기억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면은 식사를 하면서 성찬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떡을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각 자기 저녁을 혹은 자기 만찬을 늦게 먹는 거니까 자기 만찬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성찬을 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일요일이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자가 공휴일로 선포하기 전에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낮에는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돌아와서 이제 식사를 모일 때 이제 식사를 하고서 거기서 성찬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부터 이 성찬 예식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별도로 예배에서 떨어져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은 그 고대 문서, 지금 잔존하는 그 당시의 고대 문서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것을 짐작하기도 하고 추리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분명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운데 트라잔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AD 98년에서 117년까지 통치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비두니아라는 비두니아의 총독, 로마의 총독으로 있던 플리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트라잔 황제하고 플리니하고 이렇게 서로 이 코레스폰던스 공환을 주고받은 것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플리니가 기독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아주 초기 때의 자료입니다. 플리니는 61년에서 113년에 사망한 것으로 데려가면 연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공적 예배를 보았다 그래요. 근데 공적 예배를 봤는데 해가 뜨기 전에 보았다 그럽니다. 우리로 치면은 새벽 예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fixed day를 정해놓고 이게 일요일일 가능성이 많은데 성찬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부터 그 성찬 혹은 당시 그것을 아가페라고 불렀어요. 아가페라고 하는 이 성찬을 예배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특별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도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물론. 만일 성찬을 주일날, 그러니까 새벽에 모일 때도 했다면은 저녁에도 하고 해서 두 번을 했다는 말이 되겠죠. 이런 경우가 이제 이것이 비두니아 지역에만 한정된 그 교회에서만 행했던 것인지 아닌지는 또 널리 그렇게 퍼졌던 것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성찬이 언제 하느냐, 성찬의 때 혹은 성찬의 횟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뭐 네 번 하기도 하고 세 번 하기도 하고 매주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때나 그 횟수가 중요하기보다는 왜 성찬이 예배에서 떨어져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원인은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서 보듯이 성찬의 오용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요. 신자들이 모일 때마다 목자판을 벌리니까 그것을 좀 컨트롤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 용어 자체를 갖다가 성만, 성이란 말로 holy, 성, holy communion,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holy agape, 뭐 이렇게 거룩하다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엄숙한 분위기로 이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의식으로 갈라졌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분이 열 같으면 2세기에 와서 일부 예배는 개종한 타종교로 있다가 당신은 다 페이건들이니까 이방인으로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구도자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를 보았고 그 다음에 2부 예배는 이제 크리스천이 되고 그 교회의 정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을 위해서 2부 예배를 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그때 아마 성찬을 했겠죠. 그런 그 당시에 한 2세기 경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이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적인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쳐서 미신적인 요소가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초창기 교회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비복음적인 요소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참 배울 게 많은데 그때 그 안디옥 교회에 감독이 있었는데 그 감독이 이름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그나티우스. 그분이 115년에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불멸의 약이다. 근데 불멸의 약이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게 하는 묘약이다. 그것이 안티도트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분 감독입니다. 결국 무질서와 탐식 때문에 성찬식을 엄숙한 의식으로 보호하려고 한 것이 비성경적인 성찬 교리로 발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뢰는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성찬식에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넣고서 신부가 거기에 기도를 하면은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그 성체를 쥐고 있는 분이 신부님이니까 그분에 대한 권위가 대단한 것이죠. 개신교에서는 화채설을 부인해요. 그래서 목사가 성찬 집회 집례를 주관한다고 해서 목사의 손에 뭐 생명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에게만 성찬 집례권이 있다고 말하면은 제가 이 좀 델리켓한 이슈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말을 가립니다.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 불필요하게 불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교하는 예를 하나 드리겠어요. 과거에 시골에는 전도사만 있는 교회가 많았어요. 그런 데서는 성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사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을 멀리서 모셔와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 아주 드물게 한 번씩 성찬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신약이 없는 관습이에요. 신약에는 누가 뭐 성찬을 집례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특수증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이 매주 모여서 성찬을 했다고 하니까 모일 때마다 뭐 자연스럽게 성도들끼리 성찬을 했다고 봐야죠. 12명의 사도들이 물론 있었지만은 그분들이 그 많은 가정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뭐 주일날 성찬 집회를 했을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초창기에 목회자가 별도로 없었어요. 또 유급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없다고 해서 성찬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수백 년 동안 교회는 이 현재와 같은 이런 기구적인 교회로 발전되지 않았어요. 가정교회로 존재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 시대 그 후반기에 가서 집사도 임명하고 일단 물론 일곱 지서가 앞에 사도행전에 나오긴 합니다만 장로가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조직체로서의 행태를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찬은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모여서 자연스럽게 행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AD 150년경에 이 벌써 로마 교회,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는 이제 굉장히 큰 일테면 몸가짐을 가지게 됐겠죠. 그때 그 로마의 그 교회 패턴을 볼 것 같으면 교회가 이미 의식화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의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전적인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다는 것을 그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중심의 성찬식이 표준화가 된 거예요. 이러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러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집전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매뉴얼이 나와버린 거죠. 고정되고 점차적으로 교회가 예배가 이제 교권적인 그런 권위주의와 신비주의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로마의 감독 혹은 장로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짐작되는 분이 계신데 그 사람이 이름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클레멘트라는 이름을 붙인 서신이 두 개가 지금 현존하거든요. 하나는 First Clement라고 하고 두 개는 아마 훨씬 더 나중에 3세기 때일 것으로 봅니다만 First Clement 그 서신에 보면은 이 클레멘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장로나 감독 같은 그런 교회 리더만 성찬을 해야 한다. 그걸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 서신이 First Clement가 어디에 보낸 서신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바울이 지적했듯이 말했듯이 성찬을 오용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그 성찬의 오행이 상당히 또 바울의 그 말씀 이후에도 오래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질서한 예배와 성찬 남용에 대해서 보낸 그런 공개 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이 이럴 것 같으면 성찬이라는 것은 교회 연합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공적 인정을 받은 리더격인 감독이라든지 그 감독이 이렇게 대행자로 보내는 그 대표자들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당시에 그 성찬 절차를 보면은 빵하고 포도주를 그런 뭐 감독이라든지 장로라든지 그 리더에게 이제 갖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놓고서 특별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회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벌써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사제들하고 이 신자들하고 이게 등급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대식은 이제 집사들이 맡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혹은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법규를 만들고 인위적인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것이 딱딱한 전통으로 굳어버리고 나쁜 방향으로 발전하기 쉽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성찬 집례권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성찬을 집례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인 것을 유지하면서 실제적이고 상황적인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시행을 하되 경직된 그런 정통에 묶일 것이 아니라 직분이 없는 일반 성도들도 참여해서 도움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막 그 케이스는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뭐 덧붙일 말이 많이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좀 센스티브한 이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찬 분위기가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유태계를 공부할 때 회당에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회당에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그 분위기가 막 그야말로 기쁨 일색이에요. 탬버린을 막 이렇게 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서로 막 돌면서 그냥 막 손뼉 치고 막 그냥 그야말로 그냥 너무너무 기쁜 축제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 왔어. 아니, 유월절, 그 출애굽의 유월절에 실체로서 예수님 오셨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가셨고, 그 진정한 의미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굴레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죄의 출애굽을 우리가 믿고, 교회를 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 때, 그것을 상징하는 성찬식 때 그렇게 침울한가? 그렇게 심각한가? 뭐 지나치게 심각하죠. 그래서 그런 그 출애굽의 영적 구원의 실체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하면서 왜 그렇게 침통하냐고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의 성찬식 분위기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대단히 어두워요. 그리고 슬퍼요. 그것이 막 지배적인 분위기라고 봅니다. 성찬 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참혹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내 죄를 생각하고 참 눈물이 나고 너무도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말씀이에요. 주님이 왜 십자가로 가셨습니까? 우리들의 이 많은 죄를 용서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과거를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제2의 출애굽의 출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광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이라면 우리가 슬픔 일변도로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죄로 인해서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를 체험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용서에 대한 환희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들의 의식을 지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음미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때예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성찬을 꺼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원칙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혹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양심이 좀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을 꺼리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생각을 고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치셔야죠. 내가 성찬을 받아야 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 무상으로 거저 주시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적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의 덕분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그런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하나님과 나사렛 갈라놨던 그런 모든 죄가 예수님의 어깨에 다 올려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상징하는 성찬식을 마다해야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뭐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고 해서 성찬 안 받으시겠어요? 마음이 너무 상하는 일이 없고 기분이 무척 나쁘다고 해서 성찬 안 받겠습니까? 목사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해서 성찬 안 받겠어요? 이것을 배식하는 장로님이 나와 사이가 나쁘다고 해서 성찬 안 받겠습니까? 정리되지 않은 죄가 있다고 해서 성찬을 주저하시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꼴이 아직까지도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의 피와 살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양심이 맑을 때만 성찬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자가 성찬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것은 겸비나 거룩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를 미루거나 십자가의 용서의 체험을 연기하려는 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희생을 통해서 그 어떤 장관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십자가의 희생이겠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관대하신 성품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정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때에 그것을 내가 안 느끼겠다 밀어붙이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래서 나의 영적 형편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마음의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개의치 마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성찬을 두려워하는 다른 이유가 또 있지요. 그것은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꼭 고린도전서 11장을 읽는다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다. 잠잔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성찬 때 이 말씀을 들으면은 가뜩이나 우울하고 침울하고 심각한데 이거 잘못 받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 더 자기 제가 더 그냥 자기를 엄습하고 다 기억나고 그냥 기분 나쁜 거 이런 거 다 떠오르고 아유 그러니까 그냥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을 살펴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바울이 했나? 이거는 물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때나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경고한 까닭은 고린도 교회 그 무질서, 그들의 그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좀 있는 사람들 자기 음식 잔뜩 가지고 와서 거기서 먹잡한 난장판을 벌리니까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노하셨던 거죠. 자기들끼리 그냥 음식 잔뜩 갖고 와서 막 성찬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막 그냥 회식을 해버린 기회로 오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 근데 우리 중에 그렇게 뭐 오용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듣고 겁을 먹어요? 우리는 성찬의 밝고 긍정적인 측면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죄를 먼저 의식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성찬의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슬픔이 변화의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이 변해서 축제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는 사건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예심이 많으시고 얼마나 헌신적인 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손에 쥐고 있고 그것을 마시잖아요.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내가 떼어서 실제로 먹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실감하라는 뜻이죠. 성찬이 그래서 우울하고 슬픈 의식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용서가 주는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자, 이제 성찬의 기본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간단합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신자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시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성도끼리, 신자들끼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몸으로서 결속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결속이 되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결속이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영적인 의미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어요. 이 빵, 빵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빵이 이제 하나의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개의 빵, one loaf. 이 빵은 뭘 의미하냐면 성도들 사이의 교제의 연합이에요. 그게 다 쪼개진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빵을 이렇게 떼잖아요. 그죠? 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나눠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먹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유익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그 축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포도주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 잔은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잔에 피가 들었거든요. 이를테면은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은 피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언약을 맺을 때 희생 제물의 피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희생 제물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의 피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곧 새 언약의 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주 자체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다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의미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확신을 하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온 사지가 찢어지지 않았느냐. 또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남은 모든 피를 다 흘리지 않았냐? 바로 너를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내 피다. 이것이 내 살이다. 먹고 마시라. 그래요. 나의 생명을 바꿔서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구속을 체험하고 나의 용서를 체험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같은 속죄의 피를 꾸준히 믿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또 예수님의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 피가 우리들의 그 죄값으로 지불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예수 믿은 후에도 그렇겠죠. 완전한 삶을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나 자신대로 그대로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의 표준에서 보면 그 아주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인정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를 생각하면 예수 믿다가도 여러 가지로 괴로울 때가 많아요. 제가 아침에 식사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작년 일을 생각하고 또 과거 일을 생각하고 한두 가지 나누는데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과거에 여러 가지 죄와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여러 가지 그 떳떳하지 못한 거, 나답지 못한 거, 교인답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많은데 아 그런 거 생각해서 내가 마음이 불편했다가 종종 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성찬에는 참 그런 것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참 기다려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아시죠. 다른 사람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나 자신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안 몰라요. 아 뒤에서 한 일 모르게 한 일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부정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생각으로 그럴 수 있었고 행위로 그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죄를 짓죠 사실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자 같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게 다 드러날 거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죄의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마셨기 때문에 그 살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같은 은혜의 용서를 늘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해요. 아, 그러면 죄 시큰 짓고 가서 성찬하면 하고 죄 다 깨끗하게 없어졌다 그러는데 이런 종교가 어디 있느냐? 뭐 그런 거라면 뭐 그게 종교냐?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거죠. 만약 안 그렇다면 그 죄를 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물론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죠. 그러나 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언제라도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이거죠. 성찬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재를 체험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자기 선전하러 다니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선전하러 다니세요. 그래서 이 성찬 때 예수님의 임재가 가장 리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오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절실하게 느끼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대속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신자들만이 성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서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용접하지 않은 분들은 성찬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 또 받아서도 안 되겠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안 믿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순간에 얼마든지 성찬에 참여하시죠. 예. 성찬이라는 것은 과거의 이벤트가 현재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이 현재로 이렇게 성큼 온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이, 미래에 있을 성만찬, 미래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성찬이 지금 현재로 진입해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사건이에요. 앞으로 있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창조가 지금 이제 현재 우리들의 성찬을 통해서 상징적이나마 조금이라도 부분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때예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우리가 죄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성찬식에서 그 모든 요소가 드러나는 것이죠. 성찬 앞에서 우리 죄가 다 용서되고, 성찬 앞에서 우리 떳떳하지 못한 것이 다 정리되고,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희생을 하셨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시식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바치신 후에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들의 부활도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을 드시고 이것을 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다음날 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것으로 일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하늘에서 열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현재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있을 하늘잔치를 현재 우리가 시행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미리 시식하는 것이 이 성찬이 주는 혜택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미래에 있을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 사건을 앞당겨서 성찬식에서 극히 부분적이나마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이 패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부활은 죄와 죽음이 없는 경신된 새 창조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으로 받아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이것이 뭐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옛날에 처형된 그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기념하고 그것을 축제와 소망으로 삼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새 창조 세계로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같이 들어가는 중이고 그것이 완전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찬의 세계에서는 과거가 현재로 다가오고 미래가 현재로 역순해서 들어오는 때예요. 그래서 성찬은 하늘과 땅이 닿는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있게 될 영원한 구원의 기대 속에서 기뻐하면서 감격해하면서 주님의 성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과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악의 권세들이 넘어지고 죄와 죽음의 포로가 된 자들이 살아나고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번의 설교로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분적이라도 한두 가지라도 생각을 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해 첫 주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이 성찬식이 전통적인 그런 우울함과 그런 불필요한 고뇌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저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